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제 17장 함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봉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 17장 성도의 견인 1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2절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무도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3절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견인이 무엇인가? 견인이라는 말은 인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신자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낙심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되므로 끝까지 인내하게 되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임을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신자가 이런 성도의 견인 교리를 부인하거나 믿지 못하게 되면 아마 신자는 끊임없는 낙심과 의심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신자의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만약에 신자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면 우리 신자들 중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구원이 불안하지도 않고 또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성도의 견인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심판의 날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약속은 신자의 자유의지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약속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들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믿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또 힘쓰라고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신자의 자유의지의 사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또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베푸셔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한번 구원 얻고 난 다음에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은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이 성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행위 언약이 파기되었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자 예수님과 약속을 맺으셨는가 하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와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한 그 영혼을 내가 더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 네가 내 백성들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따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영혼 그 한 사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견해는 이처럼 성부 성자 하나님도 역사하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여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도록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난 다음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신자 안에서 일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인 성령을 맺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낙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이 그야말로 견고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라고 할 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신자들도 자기 안에 의심과 싸우기도 했고 심각한 시험 아래 있게 될 때는 내가 과연 구원받는 백성인가 라고 하는 그 의식조차 흐려졌던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시편 73편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죠. 아삽은 레위인인데 아삽이 어떻게 참 낙심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또 보시겠어요? 저희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삶이 평안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참 허무해하는 이런 아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삽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 족속들은 아침과 저녁에 매일 드려지는 번제를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경고한 그런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라라고 말하면 아삽을 예로 들 정도로 레위 족속 중에 아삽은 매우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73편에서 읽었던 바대로 아삽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고통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과연 자신과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자신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7편으로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77편 7절 9절 말씀,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아삽의 시인데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많은 좌절과 의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연 다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시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의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번영의 복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과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도 헌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북북 긁어대는 그런 영적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낙심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신자에게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사단이 강한 데 비해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사단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단이 청구했다 그래요. 베드로 너를 밀가부르듯 까부르 달라고 까부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달라고 청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청구했다는 말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도록 양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일시적으로 사단이 나한테 내어주십시오. 내가 이 베드로를 한번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한번 까부러 보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일시적으로 사단의 시험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서는 절대로 신자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어떤 어렵고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그 어렵고 힘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저 운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자가 당하는 시험의 강도와 시험의 기간을 정하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승낙 없이는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자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단에게 베드로를 일시 내어주시긴 했지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청구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때로는 내가 과연 신자 맞는가? 라는 이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겠는가? 라는 이런 조바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과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이런 확신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아, 이번에 내가 시험에서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시험에 합격됐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불안했던 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내 느낌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나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러면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궁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또 8절에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근데 그런 것으로 끝나버립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게 했지만 내가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고 진노로 내게 잠시 내 얼굴을 가리웠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또한 구원하겠다. 너를 궁일히 여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신앙이 들쭉날쭉하고 부침이 있고 오르고 내리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왔다 갔다 하는 나에 근거하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을 때 예를 들어서 중풍병으로 10년, 20년씩 누워있으면 내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나? 하는 그런 사실을 가정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요? 참 그러기 쉽지 않지요. 근데 이럴 때 내 구원의 확실성을 어디에다가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은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도의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공격합니다. 한번 구원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도전을 하는가?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신자로 하여금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하고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신자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 무관심하고 열심 없게 만들고 사악하게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해가 되지요? 한 번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 편에서 뭐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그저 참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의 걱정은 이들의 공격은 사실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는 신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죄와 싸우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그런 사실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함으로 인도하지 우리를 절대로 방종의 상태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중생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실제로는 갖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믿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를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방종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16편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고백이지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로부터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2절에서 묻고 있어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12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렇게 묻고 있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기 만족이나 부주의함이나 방탕하게 사는 이런 것이나 자랑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신자를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으로 혹은 나태함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인도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와 관계해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의문은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한 이 확신이 신자로 하여금 부주의하게 행하게 하거나 태만하도록 행하도록 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는 무엇도 들어있는가 하면 타락할지라도, 지난번에 제가 다윗도 예를 들었죠. 다윗이 중생한 상태에서 밧세바와 가늠하고 중생한 상태에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구원해 주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극단적인 타락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마침내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죄와 열심히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내 좀 죄를 짓는 재미 좀 보고 그 죄의 쓴맛도 좀 보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면 이런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잠깐 들었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떨어지는데 그냥 밑에 나무가 있어요. 나뭇가지에 툭툭툭 걸려서 그저 다리만 부러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요시 내가 또 한 번 구사일생을 하면 살아남아 보겠다 라고 해서 빌딩 꼭대기 가서 떨어질 사람이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종한 상태로 죄와 종노릇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다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강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시편 3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시편 말씀은 이런 모든 원리들이 다 나타나 있죠. 시편 32편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지은 시인데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사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토설지 않았을 때 내가 종일 신음했다 그랬지요. 내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주께 내 죄를 고하였더니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아 내가 이런 죄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토설지 않았을 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죄를 토설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사면을 베풀으셨다. 그러니 또 죄를 짓자.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는 앞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신자로 하여금 방탕한 삶을 살게 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게 하거나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죄와의 싸움을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신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안정감을 주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의 부침은 있다는 거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때로는 참 그 확신 가운데 있었다가 때로는 그냥 낙심했다가 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처음 구원 얻었을 때 중생했을 때는요 자신이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고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의심의 회오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쭉 언급했던 바대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궁휼히 여기시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심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신자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신자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성연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렸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신자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구원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고 또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고 더욱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말할 것도 없지요. 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환난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와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만한 근거만 갖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 이유가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때로 죄에 굴복하게 될 때 좌절할 필요가 있습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죠.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고 우리에게 전혀 그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못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드러나는 죄들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리라 상상을 못했던 그런 죄를 짓게 될 때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생소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는 이미 사실은 알고 계시던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식물을 다듬으실 때 이렇게 한쪽 가지가 상해서 꺾어져 있으면 그거 그냥 두시는 분이 계시나요? 어떻게 식물 돌보시는 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거 꺾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어떤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확신하는 길은 이외에도 또 여러 방편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신자는 성도의 견인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신을 늘 충만히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것처럼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진행합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매우 강하고 어떤 때는 매우 신앙이 활동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이 매우 약하고 활동도 없습니다. 신자들은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자의 이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신자의 믿음이 진지한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강한가 약한가는 이미 둘째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참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참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제가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가진 신앙이 좀 비록 약하다고 해도 그 신앙이 진실하고 그 신앙이 진지하기만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진 신자는 성령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때도 늘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심과 낙심과 암울함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이런 어둠의 세월들을 상당 기간 보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겠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자가 죄를 짓게 될 때, 신자가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참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행음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참회의 시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회복시키시고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록 바세바와 행음하는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구원이 취소됐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신자의 믿음이 가라앉았다가도 다시 회복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날에야 비로소 끝이 납니다. 계속해서 이런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생동적이고 어떤 때는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낙심했다가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이 일을 놓아버릴까라는 마음도 때로는 가졌다가 안 되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는 자가 저요,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늘 언제 뭐 충만하고 늘 그냥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자에게 환난이 닥칠 때 이 환난이 어떤 성격의 환난인지를 우리 신자들이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환난,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후자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만은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생겨나는 두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슬픔들도 중생한 신자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결의와 절대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낭떠러지에 손을 딱 붙들고 있는데 발로 툭툭 차가지고 손을 놓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오래 참고 견뎌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음께 시편 138편 7절과 8절을 찾아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7절 8절 시편 138편 7절 8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선한 모습들과 또 앞으로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오. 우리가 앞으로 범할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일지를 이미 꿰뚫어 보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기에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발견되는 죄악이나 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를 범할 때라도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저희로 알게 해주셔서 어떤 혼란과 핍박과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때문에